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절을 읽고 내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오늘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 이것이 교리적으로도 밝히 분별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성령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37번째 시간으로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뭐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조금 어려서부터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어릴 때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금 컸을 때, 좀 성인이 되고, 이렇게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녀도 낳고 키우고 이러다 보면, 아, 정말 삶이라는 것이 이게 녹록하지가 않구나.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경험하듯이 인생은 본질적으로 힘든 경주입니다.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인데 이게 대단히 이제 힘이 드는 경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또 자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중에 그 자연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남자에 대한 어떤 저주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빵을 먹는다. 그런데 땅을 갈아도 그것이 소출을 잘 내지 않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돌 같은 이 밭을 이렇게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먹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횟수의 위력이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쁜 순간만 있고 성공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없이 좀 비참해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또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또 낙담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좀 비참한 마음, 절망감이 있는 마음, 뭐 낙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그 나락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위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순간에 본인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를 잘못한 거야. 사실을 꼭집어서 얘기해 준다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위로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 방식,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삼위일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는 사람들이 좀 고안해내지만 그 개념 자체는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데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불리시는 인격이 계시고 사실은 신격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person 인격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말씀이라 불리시는 어떤 인격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라 불리시는 어떤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이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시기가 되면 이걸 질문합니다. 이게 어른들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때서부터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셋이야 하나야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가 편한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안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자꾸 이렇게 좀 편한 방법으로 이해하려다 보면 이제 셋을 강조하게 되거나 하나를 강조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단적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그 이교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그게 짐승의 형상이든 뭐 인간의 형상이든 자연의 형상이든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고안,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고안해 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단히 이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 볼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일단 그 문제를 둘째 치고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봤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게 이제 교리적인 내용과 또 우리 이제 삶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섞어서 말씀하게 될 텐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등하게 불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어떤 종교관념에서 그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예,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뭔가를 동등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열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정말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계시된 그 어떤 진리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개신교회에서 축도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면은 이제 그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손을 얹고 이제는 어떻게 갔죠? 저도 그 장로교 나온 지가 꽤 오래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랑과 성령님의 뭐 하심이 이렇게 이제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실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딴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렇게 나란히 동등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대의 그 교회가 성하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이제 자기 소유 중에서 하나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바칠 때다 갖다 바치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숨겨놓지요. 그 행위를 이제 베드로가 지적할 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앞에서는 얘기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존재 방식,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인간, 피조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고, 인간과 함께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은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피조물 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라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인간은 제약이 있고 마귀도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 이 해와 달과 별과 돌멩이 하나와 부뚜막 하나와 고목나무가 다 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일컬어서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창조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앞쪽으로 계속 갈 수는 있지만 뒤쪽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구약에도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는 어디도 내가 피할 수 없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주의 영, 성령님께서는 편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살피신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은 성령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성령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 불리시는 이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이름을 붙일 때, 타이틀을 붙일 때,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은, Holy Ghost라는 표현이 주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Holy Spirit이라는 표현이 더 이제 익숙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Holy Spirit이라는 표현은 딱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딱한번 나와요. 나머지는 다 The Holy Ghost 또는 뭐 The Spirit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host나 Spirit이나 영어의 이 단어들은 전부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푸뉴마를 번역한 건데, 푸뉴마는 이제 호흡, 바람, 숨, 영 이제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이제 어떤 또 다른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그것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만 등장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시점상 어딘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지금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3장 이후가 뭐였냐면, 지금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니까 마지막 밤, 예수님 지상생애 마지막 밤에 이때에만 딱 가르쳐 주신 것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컴포터를 이제 보혜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 이것이 한자로는 이제 보전하다, 지키다 하는 보자하고, 은혜 할때그 해자하고, 그다음에 스승사자를 써서 이제 보혜사 이렇게 이제 해 놨는데, 성경의 영어 단어 그대로를 번역하자면은 위로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제 이게 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령님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되고, 그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성령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성령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묘사하는 것 중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과정에서는 성령님을 바람처럼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어도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바람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유사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푸뉴마라는 단어 자체가 숨, 호흡, 바람으로 다 번역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오순절 사건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불처럼 묘사되십니다.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이제 내렸다. 이게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어떤 과정을 시각적으로 이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물처럼 또 묘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제 올라가셨을 때, 크게 외치시면서 말씀하신 장면 중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해석해 줄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묘사되시기도 하고 불처럼 묘사되시기도 하고 물처럼 묘사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는 비둘기처럼 묘사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기초적인 성령님에 관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 밤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요 골자가 뭐였냐면, 난 떠난다 이거였습니다. 13장의 그첫 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셨다.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그 이전에는 몰랐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난 떠날 거야 이렇게 이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그 말씀 예수님의 이 떠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이제 흩어지게 될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한 채 놔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로받지 못한 채 남겨두지 않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6절 7절에 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떠나가시면은 제자들을 위로받지 못한 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위로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다른 구절에서 또 다른 위로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도 위로자신데 그런데 예수님을 대체하는 어떤 위로자를 보내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왜, 위로가 되는가? 이분이 오시면 왜 위로가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의 어떤 속성에 대한 부분, 또 성령님의 어떤 성령 침례, 또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열매, 이한 가지씩만 해도 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위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오시면 도대체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유익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위로자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어떤 위로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게 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고 또 다른 위로자인 성령님이 이제 대신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또이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계신 게 맞고 또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다 이제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이렇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 어떤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여기 7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결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유익하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이 벌거벗겨진 채 이렇게 사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가시는 게더 유익하다는 게 어떻게 믿겨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위로자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실 위로자인 성령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한정되어 계시는 분과 영이신 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한순간에 여러 곳에 함께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한순간에 여러 지역에 또는 여러 곳에 이렇게 함께 동시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함께 계셔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어떤 역할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한 그 이유는 새로운 위로자가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두 번째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새로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것을 확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입증하시고 확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이 와서 진술하듯이 증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진리의 영께서 이 성령님께서 위로자께서 오시게 될때또 하나의 유익은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미래에 관한 일을 풍성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뭘쓴 거냐면 요한계시록 같은 걸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베드로도 이 세상이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해체된다는 말씀까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온 우주의 종말까지 그리고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것까지를 그 앞에 있는 미래의 일까지를 써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로서도 참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기억력이 대단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사람 이름이나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걸 기억을 못해서 곤란을 당할 때 한두 번이 아닌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성경 저자가 되는 이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기억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직접적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유익한 거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어떤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다시 여기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떠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지금 떠나간다고 하세요. 이 시점에 떠나간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예, 구약 시대에는 죄들이 용서되지만 죄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죄들이 제거되진 않았다. 그런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셨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들이 제거가 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약 시대의 죄의 용서는 덮이는 거예요. 마치 눈이 오면 온 세상이 이렇게 덮이듯이 덮이는 거예요, 하얗게. 그러나 해가 쬐면은 다시 더러운 게 드러나듯이 해마다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가 한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대언했지만 성령님이 떠나셨을 때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 주의 성령을, 주의 거룩하신 그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인 이 성도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한번 거하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떠나시지 않는데 다만 성령님이 억눌림을 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구원이 좀 다른 거예요. 교회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다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지만 신약 시대에 말씀하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교회를 언급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그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교회라는 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인데 용어를 똑같이 쓴다고 해도 개념 자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 처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이분이 어떻게 위로자도 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었냐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이게 15장 26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위로자인데 이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로자이면서 진리의 영이다. 위로와 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로와 진리는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사실 얼핏 들을 때에는 그렇게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진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큰 관계가 있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법정에서의 어떤 사건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진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을 해서,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결백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는 법관이 그 사람의 말을 더 들어줘서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요? 그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해줄 어떤 증인,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을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건 내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요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진리와 위로가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위로자께서 오시는데 이분이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분이 성도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성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겐 뭐가 될까요? 아까 그 거짓 증인에겐 뭐가 될까요? 나를 모함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참된 증인이 나와서 진리를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그 뒷, 요, 요 이제 16장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게 됩니다.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에 보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이 그분이 그 문맥에서 보시면 그 위에서 보시면 위로자입니다. 그 위로자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때 쉽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이 말씀을 볼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은 고사하고라도 말투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이 2000년대에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말투가 다르니까 어려워요. 이건 문화와 관습이 다른 지금으로부터 근 2000년 전에 지금 유대 문화권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국어가 좀 어려워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가 이제 이해가 가야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쨌든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전에 그 법정에서의 그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일,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죄를 정의해라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걸안 했거나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범하는 게 죄고 성경의 구절에 의하면 율법을 범하는 게 죄고 그 다음에 불의한 것, 의롭지 않은 것, 이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단어의 의미로 살펴볼 때에는, 죄라는 이 죄, 영어의 sin 또는 우리말의 죄로 번역된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 중에 이제 잘 알려진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이 활을 표적을 향해서 쐈을 때그 화살이 날아가서 표적을 맞추는 게 아니라 표적에서 빗나간 상태를 일컬어서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 단어의 정의상 보면 표적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자, 이것은 교리적으로 볼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그러면 뭔가 맞춰야 될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삶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이 자아 성취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성취를 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아 성취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죄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표적을 잘못 맞추게 된 거예요. 표적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어야 하는 그 표적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자아라는 그 목표를 맞추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된 표적인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성취를 해야 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군가가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믿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믿으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한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주에 타, 이렇게 조만간 멸망할 거니까 방주에 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호소한 거예요. 방주에 만약에 누군가가 탔다면 단순히 방주에 탄 행위가 아니라 노아의 말을 믿은 것이고, 노아의 말을 믿은 것은 곧 하나님을 믿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누군가가 따랐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와요. 명절을 지켜요. 할례를 받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단순히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지켰다는 것은 곧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하나님,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의 무한대에 달하는 그 빚을,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이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문제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마치 지금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시라는 말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예수 믿으세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성취를 할수 없습니다. 자아 성취밖에 할게 없어요. 마귀 성취밖에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장사될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이 크게 잘못이라는 것을 또한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꾸짖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16장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굴 꾸짖냐? 기본적으로 세상을 꾸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꾸짖는다. 너희가 왜 죄인인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이게 죄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표적을 맞추지 않은 그것, 표적에서 빗나가 있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꾸짖으시는데 의에 대해서 꾸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할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은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좀 전에 죄에 대한 말씀과 유사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확장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이게 그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얻는 그 의에 매달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순간에 뭐가 입증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방법이 맞다는 게 입증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얻는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의, 도덕심, 뭐 이런 것들에 기초한 그 의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어떤 주장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쫓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판명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맞았구나. 이게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세상은 뭐가 되는 거냐면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니들 잘못한 거야. 근데 이 꾸짖음이 단순히 좀 좋은 말로 하는 꾸짖음은 아니죠. 대단히 엄중한 꾸짖음이고 그 결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는 것과 죄 문제에서도 그렇고 의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세상이 죄인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세상의 의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은 뭡니까?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미국 대통령인가? 러시아 대통령인가? 아니면 뭐 요즘 뭐 얘기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의 뭐 수장인가? 성경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마귀를 묘사합니다. 원래 이 세상은 인간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이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인간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그 왕권을 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권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사역에 그 시작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는 지금 마귀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뭐냐? 좀 사고의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승리, 이것은 마귀조차도, 지혜가 출중했던 그 마귀조차도 사실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귀가 전능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맞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전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대언 이후로 끊임없이 이 메시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자의 씨가 나올 것인데, 여자의 그 씨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밟는다.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씨가 나타나면, 그러면은 마귀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대량 학살들을 계속해서 자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초가 이제 그이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두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 라인을 계속해서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마귀가 아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여자의 씨가 올 건데 그 여자의 씨에 의해서 내가 망할 거니까 그것만 없애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만 없애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기만 하신다면 그럼 끝나는 거로 마귀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보니까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방에 열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육체로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 오셨지만, 왜? 그래야만 피를 흘릴 수 있고, 그래야만 이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이 사람들의 죄의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분은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이었기에 이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마귀는 여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여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을 골로새서 2장 14, 1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십자가의 승리를 지금 보여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십자가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시고 이 정사와 권능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정사와 권능들을 벗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겼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표현인가? 옷을 벗겼다. 비슷한 표현 맞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역대기상 10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쪽이 이제 완전히 점령당한 그쪽 그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 병사들에게 가서 창이며 칼이며 뭐 무기며 식량이며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며 귀중품이 이런 걸다 수거해 오는 거예요. 그게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자가 탈취하는 그게 이제 벗기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와 권능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그들을 이 승리자로서 그들을 노략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신다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마귀와 세상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으로 봤어요. 그렇잖아요. 표면상 볼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은 심판이 예수님께 임한 것으로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그럼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딱 드러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구나.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법정에서의 어떤 그 무고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 이 어떤 진리대로 얘기해 줄, 진실대로 얘기해 줄 증인이 나타났을 때 해결된다는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세상이 오히려 심판받는 문제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의 떠나가심,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술은 또잘 믿어요? 마법? 마법사들이 이거 뭐 이렇게 마법 지팡이 가지고 하는 이런 거는 또 되게 잘 받아들여요. 어쨌든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로자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오시게 될 때, 그이 모든 진리가 죄에 대한 진리, 의에 대한 진리, 세상 심판에 대한 이 모든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위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위로자 이렇게 불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틀렸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짖음을 당해요. 이 꾸짖음은 정죄를 위한 꾸짖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함했던 자가 구속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세계의 복음서 저자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그분을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분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이 교리만큼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위로자세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시는데, 그런데 또한 가지는 성도에게도 찔림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정죄를 위한 어떤 꾸짖음이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꾸짖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못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책을 주시죠.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주시고, 노찬아, 너 잘못된 거잖아. 노찬아,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여기 콕 찔림을 이렇게 이제 주시죠. 이제 그게 이제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이제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요 양심이, 이게 좀 자꾸 무뎌지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화인을 맞는다. 불로 지진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죄에 대한 어떤 찔림을 주시고, 의에 대해서도 세상에게 뭐가 하나님의 의였는지를 밝히 드러내면서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점점 더 자꾸자꾸 더 확신시켜 주시고, 내 행위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의에 대한 확신을 자꾸자꾸 더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아, 이 세상은 심판받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구나,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련을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이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교회를 보면 이 성령님에 관한 이 풍성한 어떤 교리와 지식 중에서 다 꼬집어서 뭐에만 집중하냐면 성령님의 은사만 집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뭐냐면, 방언. 성령님의 그 많은 은사 중에서도 또이 방언 또는 병고침, 입신,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것들에만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을 하고 이 성령님의 어떤 가르치시는 사역, 위로하시는 사역, 꾸짖으시는 사역, 권면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 교리의 지식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알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은사는 다 무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었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또 억누르지 말고 그분과 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찔림을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자꾸자꾸 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찬송 한잔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459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교리적으로 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